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은 형제 아까 보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은 형제 오랜만에 또 부활절이라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주은 형제 너무 반갑고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주일날 우리들에게 또 함께 하신 은혜들을 또 기대하고 함께 또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 우리 회수 형제 가정 오셨네요. 또 아버님 상을 치르고 또 이제 그 교회에 또 함께 첫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이유는 원래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을 다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뒷부분을 보고 다른 또 본문들은 설교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매번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냐? 부활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에 전제는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겠다, 떨어졌다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시간의 기도와 또 고투 끝에 뻔히 죽음에 보이는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의 길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이 땅의 사망의 모든 죄는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숨에 해결되었던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의 죄값 역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어떤 과일 나무에 어떤 첫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이제 다른 가지에도 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죽은 가운데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선다면 어떤 사단의 위협과 공격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확증된, 그 부활에 확증된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위협과 공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활의 현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 이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개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울에게서 이어지고 끝난 게 아니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지금도 온 인류에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은혜가 온 인류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당시 헬라적 개념으로는 어떤 뜻이냐 하면, 부활은 이 당시 헬라적 개념으로는 누워있다가 딱 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워있는데, 모두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딱 서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눈에 확 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이처럼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많았고 또 교회를 향한 수많은 이단이 들어왔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부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다 누워있다면 세상과 벗한 채 함께 누워있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다 누워있는데 우리가 홀로 섰어요. 홀로 힘겨울 싸움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오롯이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나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그렇게 부활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의 현재성으로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의 확장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현재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부활은요, 구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이 우리에게 즉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향해서 구원을 향하여 완성해 가는 것처럼 부활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다시 원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부활의 핵심, 부활이 확장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기 중심적인 그 죄에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인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춥니다.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계속 맞춥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면은 부활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신앙이지만 부활신앙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사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하여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확장성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계속해서 죄를 우리 안에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즉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에 죽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자식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이 경건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균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는 이 훈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부활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부활도 믿고 현재 언뜻 언뜻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만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부활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꺾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꺾는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영화 보는 시간 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잡담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고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훈련은 안 쉬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훈련하잖아요.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군대 훈련소에 가서도 그렇고요, 일정 기간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딱 넘으면 체질이 딱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체질이 딱 바뀌고 나면,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정서와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알게 돼요. 체질이 바뀌니까. 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네? 그분께서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네에 대한 정서와 감각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뀐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아, 이게 이것이구나. 즉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인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렇게 요란하진 않지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듭니다. 누웠다가 서는 것, 부활입니다. 그 사람은 요란하진 않는데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서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효력이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동일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은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죽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인 존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인간을 해방시킨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느껴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하고 나를 새롭게 세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 확신에 차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이게 바울이 너무 확신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것이 부활의 과거와 현재와 확장성이 너무 확신에 차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그 부활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의 현재성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